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로 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한 명이고요. 뭐 예수님 당시 때는 두 명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우리 이제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중보자 같은 겁니다. 매개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제 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이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역시나 연약하고 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함을 드려야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어서 그냥 백성들의 죄만 자기가 대신 내가 대신 좀 하나님께 가서 너네들은 못 만나니까 내가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을게 용서를 받아올게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속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나 세운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죠. 이제 먼저는 아론을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중요하고도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대충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고 누구를 세우셨냐 하면은 아들을 부르셨고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대제사장의 이제 표상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거기서는 이제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도 없고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은데도 자발적으로 그 모든 탈취한 것에 10분의 1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대제사장의 예표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완벽한 모델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델이 무엇인지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어떤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이죠. 그때 기도하실 때 막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통곡도 알겠고 눈물도 알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와 소원은 뭐겠습니까?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이 올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배경도 알겠고 상태도 알겠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리셨다는 그 간구와 소원도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게? 그렇잖아요.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고 그게 소원이 있었을 텐데 들으심을 얻었다. 결국 안 들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들으셨다라고 하는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놀랍게도 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동태라 들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막 탄식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막 아랬더니 그 간구가 탄식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이겁니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귀 기울여서. 수동태로 들려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 때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막 소리 빽빽 지르니까 이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눈물과 탄식과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다. 우리가 보통 들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응답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그죠? 예수님이 하신 간구와 다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들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기도를 그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마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도할 자신도 별로 안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뭐 동기도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뭐 그렇게 탄식 가운데 간구와 그냥 소원을 드려도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왜 기도해? 이제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prayer summit 그래서 기도만 하는 이제 곳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평소 거의 연락 안 하던 어떤 사람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묵상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기도를 예전과 같이 많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 기도할 절박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만큼 또 감사한 일이다 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 내 뜻을 맞추는 것, 내 고백을 맞추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나를 향하신 뜻 또 이 상황 가운데 가지고 계신 마음과 계획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그런 기도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 단지 내 필요는 나의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따로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뜻도 좀 조금 들어드리다가 또 내 뜻도 좀 관철시키고 하나님도 좀 설득시키고 이런 게 이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스럽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 좀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내가 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보는 대로 그대로 했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이유가 목적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막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또 어떤 법안이 또 발의돼가지고 좀 이상한, 막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또 미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산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 할지라도 태아를 죽일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산모의 선택에 따라서. 프로 초이스니까. 자궁이 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풀텀이라고 하죠.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게 뭐 처음에 뭐 수정돼가지고 수정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어디서부터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논란 자체도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이후에도 산모의 그 의사에 따라가지고 그 아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생명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게 삶의 목적인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쭉 공생에도 보시면은 늘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동의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주리신 후에 시험하실 때도 너 나한테 절하면은 네가 온 목적, 이 사람들, 이 세상 다 죽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그 길대로 가겠다. 즉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 내가 돌아서 가거나 내가 뭐 무슨 지름길로 가거나 내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길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꾸짖고 막 그래가지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해프닝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한 분입니다. 근데 정작 그 순간이 딱 닥치니까 그 죄의 무게가 그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또 너무 괴롭고 죽을 만큼 괴롭고 피하고 싶으신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했으면은 그 순간을 위해서 오셨고 살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또 달려오셨던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드렸을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기도의 또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겁니다.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거 다 순종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아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해서 쭉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은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라면 그 기도의 정수, 그 기도의 가장 어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과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두 팔 벌려서 달려 계신 그 모습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갈 때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그 예수님 가장 놀라웠던 기도의 정수는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과 눈물 가운데, 통곡과 눈물 가운데 배우신 것, 또 다다르게 된 것도 바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본인이 순종함으로 본을 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고, 또 치유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또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순종이 우리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이고 정수임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유익이 되어지는 것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